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5일에 이어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 열려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8일 실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5일에 이어 9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5일에 이어서 9일, 그러니까 5일은 지난 이번 달 들어서 2일과 3일, 5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잇따라서 발사를 했고요. 나흘이 지난 9일에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건데요. 이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으로 판단할 때 예.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이 기간을 살펴보면요. 10월 30일 1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 공중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는 시기였고요.
예.
또 1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는 한국군이 태극 연습을 실시 중이었는데요. 또 9일 날은 그 전날의 중간선거에 이어서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 발사들이 모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또는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와 겹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한국, 미국 모두의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지 좀 최 기자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9일 오후 동해상으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요. 한국군 그 합참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31분 평안남도 숙천에서 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비행거리가 290km고요. 고도가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이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처에서 미사일과 함께 그 북한의 그 군용기 항정도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자 가장 먼저 이제 한국군하고 미국이 이제 즉각 그 공조 체제를 가동해서 상황 파악, 공조 태세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 그런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무부가 이제 북한 발사 직후에 VOA의 그 미국 정부의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그 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발사 직후에 그 일본 정부도 베이징에 있는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에 강력 항의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가 그 전화 통화를 갖고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상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한편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한국, 일본이 철저히 대비를 하자 이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중에 30발 이상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그런 전망이 이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최근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의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각종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의 의미가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게 볼 때,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는데,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한국군이 인양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옛 소련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60년 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지뭐 얼마 안된그 무렵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개발된 구형 미사일을 쏜 것입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번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2일날 북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져서 그때 한국 정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저희도 이걸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쏜그 미사일, 그러니까 이남의 영해 가까운 쪽에 떨어진 미사일을 한국 해군이 가서 이것을 인양을 했습니다. 특수 잠수정을 동원을 해서 인양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석해 봤더니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는데요. 부품을 자세히 봤더니 러시아어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이 만든 미사일이다 이런 게 밝혀졌고요.
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봤더니 1960년대 구소련이 만든 SA-5, SA-5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당초 한국 측은 이것이 이제 레이더만 봤으니까요. 북한이 한국 이남을 겨냥을 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양해서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밝혀진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는 의문은 그겁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낡은 지대공 미사일을 이남을 겨냥해서 쐈을까 하는 것인데요. 뭐 북한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시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한 200대 이상을 동원을 해서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대응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워낙 낡고 오래된 지대공 미사일이어서 좀뭐 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서 의도치 않게 한국 이남에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북한이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미사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소련이 개발했던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KN-23, KN-24 이런 새로운 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 낡고 오래된 구형 미사일을 차제에 그냥 소진해 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둘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것을 우연으로 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쐈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은 또 지난 2일 울산 앞바다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예, 북한 측과 한국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런 엇갈린 주장과 발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사된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합참은 당시에 감시 정찰 수단의 탐지 그리고 분석 결과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군에 포착됐거나 탐지된 순항 미사일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11일 이 같은 한국 합참의 그 발표를 또다시 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문을 냈는데요. 북한은 한국 합참의 이 발표는 뻔뻔한 생억지다 이렇게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주장을 하면서 한국군 당국이 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 미사일이 두 발씩이나 날아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 당국은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 주장이고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한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한 자신들의 대남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한 일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동안 그 미사일 발사라 이런 것은 잘그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그 총참모부 명의로 7일 그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대남 군사 작전 이것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자별로 이제 그 상황을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 2일날 뭐 미사일 네 발을 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은 몇 발을 쏘았고, 3일 날에는 중요한 그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4일 날에는 또 500여 대의 그 전투기를 동원해 출격 작전을 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1차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 북한 내부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도 그 외부 방송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그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공산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군으로서는 우리도 자체적인 그 군사력, 전투기, 미사일 이런 거를 동원해서 이것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밝힌 건데, 문제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과장을 하거나 그 초점을 흐리는 이런 선전 차원의 그런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그 비질런트 스톰 그 훈련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도발로 꼽는다면 3일 날 발사한 겁니다. ICBM 발사란 거죠. 한국에서는 주로 북한이 가진 제일 큰그 ICBM인 화성 17형을 쐈는데, 이게 저희가 보도에 들었습니다만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에 추락하고 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노동신문을 보면은 이것이 추락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런 설명 없이 화성 15형 사진만 덜렁 이제 공개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아까 그 나온 그 울산 그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 그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은 500대 군용기가 출격을 해서 대응훈련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좀 과장됐다. 북한의 그 전투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출격해서 작전을 할수 있는 군용기 전투기가 그렇게 그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북한 주민들을 안도시키고 북한 수뇌부가 군사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선전선동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 38차례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외부에서는 과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가 이제 궁금해들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금이 조달됐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이 출처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제기해 왔고요. 이번에 특별히 북한이 이제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에 쏜 각종 미사일이 무려 39발에 이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비용 산정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이 그 발사 산정 비용을 산정했는데요.
네.
이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데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천만에서 1,500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300에서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대당이죠.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미국의 군사전문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지난 2일 하루 동안 쏜 미사일 발사 비용을 최대 7,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1억 달러가 이 북한의 그 나흘간 미사일 발사 비용이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그런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한국에서 탈북민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죠. 의원이 자신에 대해 입장을 분석한 게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정상적인 무역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해킹 그리고 마약 거래, 무기 기술 이전 그리고 중국의 지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재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장을 보면요, 이 한국의 청와대 안보 특보를 지낸 임종인 전 특보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연간 2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불법 해킹이라든지 불법적인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자금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실패해서 동해에 떨어진 것인데요. 그러면 이 ICBM 발사를 다시 시도를 할까요?
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북한이 최근 한 도발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도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일 날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ICBM인 화성 17형을 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날 쐈는데 이것이 그 레이더 여기 분석에 따르면 1단, 2단 분리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그 탄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그 일본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슨 고장이 났던가 뭐 그래서 이것이 동해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ICBM 그 발사를. 그래서
네.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종의 그 체면을 구긴 이런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CBM을 당초 이제 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장이 나서 실패한 거니까 다른 ICBM, 화성 17형이든 15형이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그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고친 다음에 다시 ICBM을 발사해서 아마 체면을 세우려 할 것이다. 이런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올 3월부터 뭐 그 7차 핵실험을 다 준비를 해서 준비가 다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ICBM은 잊어먹고 바로 7차 핵실험으로 가서 도발의 수위를 한결 더 높일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북한이 진짜로 다시 ICBM을 발사할지 아니면 ICBM을 관두고 바로 7차 핵실험으로서 도발의 단계를 하나 더 끌어올릴지 이것을 네.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안보리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응 조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ll 13 recent DPRK ballistic missile launch.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10월 27일 이후 실시된 최근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올해 7번째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더불어 전례 없이 한국의 해안선에서 불과 50km, 즉 30마일 지점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동이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대사의 말, 결국 안보리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는 못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안보리가 북한의 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지난해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뭔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다섯 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제 현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그 취할 수 있는 그 결의 위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그 행위를 규탄하는 게 있고요. 또 언론 보도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수준으로 의장 성명을 통한 규탄이 있고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낮은 수준의 언론 보도문도 지난 1년여 동안 전혀 채택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죠. 거부권을 가진 이 결의안 채택이든 언론 보도문이든 의장 성명 채택이든 어떤 것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
이 때문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될 무기를 팔 수 있다는 이유나 북한이 미국에 대한 완충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안보리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올해 9번째 북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게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는 뭐 그 중국, 러시아 그 대표로 중국에서는 그 장진 유엔 주재 그 중국 대사가 참석했는데요. 안보리 회의에서 그 중국 장진 대사는 그 미국에 그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최근 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한 것과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에서는 그 안나 에브스티그바 그 차석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에 그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때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지 제재를 가할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가정의 그 이제 말하자면 의문인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유엔 주재 항중국 대사는 예. 그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도 비확산 체제의 기득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확산 체제를 수호해야 될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ICBM 발사 때와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본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중국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요. 전문가들은 그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만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ICBM이라든지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예. 미국과 이렇게 강하게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말하자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징계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8.1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 또 그때마다 시기도 특정해서 추정이 있어 왔죠. 그 미국과 한국 당국의 입장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핵태세를 갖춘 상태인데다가 추가 핵실험의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마당에 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그러나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어느 누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연내 실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줄곧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3국 간 군사협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할까요?
네, 최근에 그 일본 교도통신이 그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네.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항공모함을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미국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 이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건 밝히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한 그 세 가지 조치를 그 지금 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제 군사적 조치죠. 아까도 얘기해 나왔던 항공모함 또 B-52, B-1, F-35 이런 전략 무기들을 아마 대거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마 그 유엔 안보리를 통한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힘들지만 양자 차원의 제재,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그 제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재를 취할 텐데 특히 그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이 분야에 대한 그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견측이 많고요. 특히 그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그러니까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대개 보면 그 중국의 은행 금융기관들이 그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도 제재를 맞출 공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상 환적을 막는 거죠. 지금 북한이 원래 그 남의 눈을 피해서 동중국해 같은 데에서 지금 그 해상 환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그 감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해상 환적을 감시하는 일종의 해상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을 상당히 그 압박해서 경제적으로 아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일 중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대부분 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몇 군데가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당초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붉은 물결일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전망이 맞아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그 미국에서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띄워왔고요. 과거의 중간 선거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백악관을 차지한 당이 패배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두 공화 민주 정당이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나눠 갖는 양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 말씀하신 붉은 물결, 그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은 크게 빗나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둘 다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상원의 상황은 적어도 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시 장악하는 형식으로 달라지고요. 상원도 현재 상당히 아직 이제 세 군데에서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은 아니지만 상원이나 하원에 말하자면 그 지배 정당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나타난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들이 하원 하나만 공화당이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반대에 부딪혀서 상당히 그 추진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그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하자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법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준, 임명과 그 인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 지금 아직 확실하게 공화당이 양원을 다 지배한다 이렇게 결판이 난 건 아니지만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그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아마 외교적 요인 때문에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내 초점은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초점은 역시 그 인플레, 우크라이나 네. 사태, 중국 이런 것이 네. 주요 문제고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가 공화당이 장악을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가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그 오는 13일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또 이어서 그 15일, 16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초로 대면 회담을 갖습니다. 여지 전화 회담, 화상 회담을 했지만 얼굴을 네. 맞대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인데요.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아마 그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타이완 문제도 얘기를 하고 북한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정상,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 북한 문제의 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내용, 그리고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국의 최고 명문사학 중 한 곳인 예일대학교의 국제교류처 아시아 담당 디렉터로 새로 취임한 편지은 씨입니다.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 있는 예일대학 국제교류처는 이 대학의 국제활동과 계획에 관련된 모든 학생, 교수진, 직원과 각 조직 등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부서라고 하는데요. 편지은 디렉터는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1701년 설립된 예일대학과 아시아와 국가와 관계를 맺고 증진하고 또 이를 위한 지원 등 예일대학의 아시아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아시아 디렉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30대 한인 여성인 편 씨는 예일대학에 오기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 인권국의 선임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했는데요.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을 주도하는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후 예일대학에 합류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로 미 명문대학교와 아시아의 교류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된 편지은 씨와의 대담 들어보시죠. 편지은 씨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지은입니다. 현재는 예일대학교 아시아 디렉터로 예일대학교 내에 모든 아시아 관련 활동들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 디렉터라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제가 하는 일은 약간 그 예일대학교의 국무부, 미국으로 치면 국무부 State Department,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내에 학생, 교수, 연구 모든 관련해서 아시아를 관계한 모든 활동들, 그 활동들을 이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들로 자주 출장 다니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일로 오는 액티비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활동들도 제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각 국가들에서 예일이 계속해서 인류대학교, 세계 인류대학교로 이제 그 명성을 이어나가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그리고 정부기관, 학교, 두루두루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시아 관련 일을 어떻게 다 하시는지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시간 이외에도 저녁 시간이 이제 아시아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죠. 저에게는 이렇게 잘 맞는 옷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채용되신 건가요?
제가 올 여름에, 올 5월에 이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을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잡 포스트를 우연한 기회에 봤어요. 보고 이제 6월 달에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가량의 긴 채용 기간을 거쳐서 네, 9월 중순에 이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나요?
경주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
알죠.
네, 경주에서 좀 더 들어가면 안강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토마토 농사 짓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작은 시골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유년의 꿈은 서울이었어요. 저는 항상 좀 꿈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란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갈 것이야, 서울에 갈 것이야 라고 저에게 이제 큰 세계는 서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서울에서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3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대로 졸업을 하면 내가 꿈꾸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을 살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큰 변화를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꿈꾸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는 나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16년 정도 됐네요.
예, 유학 생활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은 유학 생활을 했어요. 특히나 재정 쪽으로는 너무너무 그럴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학교에서도 정말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을 만큼의 꿈을 꾸는 젊은 청년에게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편입을 준비했고요. 편입을 할때 장학금을 주는 제도들이 있어서 SMU라는 대학교, 달라스에 있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편입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마쳤고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름 모를 도너분들이 도와주시고 교수님들께서 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시고 이러면서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과 동시에 학교 안에 있는 정치 연구소에 이제 취업이 되어서 정치 연구소에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요.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했었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 아시아에 관심을 두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아무래도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연구센터에 굉장히 많은 한국 아시아 관련 활동들, 뭐 연구들, 강연들이 있는데 늘 중국 아니면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을 빼고 어떻게 동아시아를 논하느냐. 그래서 이제 달라스 지역에 있는 한국 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 대학교 안에 한국 관련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열심히 한국 관련 강연회들을 만들고 북한 인권 사진 전시회 이런 것들을 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국 관련 활동들을 계속 했었어요.
연구소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시센터에서 또 5년 정도 일을 하셨네요. 민주화 증진 프로그램에 미얀마를 맡으셨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 한국으로 치면 저희 부모님과 그 윗세대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주화 과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TV나 책이나 이렇게 미디어로 접하는 세대였지 직접 경험해본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얀마 일을 하다 보니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그 유산이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인 거예요. 아, 이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지키기가 힘든 일이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의 무게가 그냥 희생이라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가 숙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누군가의 삶이었다는 거, 그 부분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촉촉해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셨죠? 케네디 스쿨에서 경험도 좀 간단히 듣고 싶네요.
저는 한국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들, 지금까지의 일들을 계속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민주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 아직까지 자유를 찾지 못한 나라들에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풍부해진 나라가 됐어요. 한국이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싶었고, 그것을 가장 잘 고민할 수 있는 곳, 이곳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서 오는 리더들이 모이는 학교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유일하거든요.
네, 시골에서 나고 자란 꿈이 큰 소녀였던 편지은 씨는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인간과의 관계,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뒀고, 이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며 그 역량을 키웠습니다. 네, 미 명문 사립 예일대학의 아시아 디렉터 일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편지은 씨에게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고, 또 아시아가 굉장히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한중일이 함께 한다면 아시안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한중일이 참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못한 그런 나라잖아요. 좀 자유롭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가고, 그 아카데미아라는 그틀 안에서 자유롭게 그런 생각들이 오가고, 더 발전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좀 아시아 국가가 예일이라는 곳을 통해서 좀 하나 되어지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데 예대학교가 역할을 할수 있으면 참 의미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성장을 하셨고, 그런데 사회에서 경력을 처음 쌓은 곳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이 여성으로서 일해온 경험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력이 한해한해 더해지면서 더해질수록 피부에 더 와닿게 맞닥뜨리게 돼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 주변에 나의 컬리그들 중에, 나의 동료들 중에 여성 동료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저희 남편이 저의 꿈을 늘 응원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컬리지 해주고 하는 분이셔서 이렇게 꿈을 향한 도전들을 늘 하면서 할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그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전과 맞닥뜨렸을 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며 성취함으로써 나의 세상이 넓어진다면 내 아이들의 세상도 넓어진다는 워킹맘 편지은 씨.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신이 떠나고 난 자리에 후세들에게 남길 유산을 생각한다는데요.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현실이 어려워도 꿈이 크면 그 어려운 현실을 담아내요. 그 꿈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 현실보다 크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만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늘좀더큰 꿈을 꾸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우먼톡으로 예일대 아시아 디렉터 편지은 씨 만나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를 들어보면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에 which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which가 앞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데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which의 이 같은 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late for work today.
Really? You're never late for work, which surprises me.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The metro is also running behind,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See? So I promised myself I'd leave for work earlier tomorrow.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I was late for work today.
저는 오늘 직장에 늦게 나왔어요.
Really? You're never late for work, which surprises me.
진짜요? 당신은 절대로 직장에 늦지 않잖아요. 그건 저를 놀라게 하네요.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도로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건 교통이 끔찍했단 뜻이죠.
The metro is also running behind,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지하철도 연착됐어요. 그것은 어쨌든 당신을 늦게 만들었을 겁니다.
See? So I promised myself I'd leave for work earlier tomorrow.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일 더 일찍 직장으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 같네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which 관계절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종속절입니다. 수식 대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도 You are never late for work. 당신은 절대로 직장에 늦지 않잖아요. 에서 문장을 끝낼 수 있었지만 which를 써서 surprise me, 저를 놀라게 하네요. 자신이 놀랐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도로에 사고가 있었다로 끝나지 않았고, which를 써서,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그건 교통이 끔찍했다는 뜻이다.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The metro was also running behind. 지하철도 연착됐어요. which를 덧붙여,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그것은 어쨌든 당신을 늦게 만들었을 겁니다. 관계절은 이런 단어들로 시작을 하죠. That, when, where, whom, whose, 그리고 which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ally was late, which surprised me.
샐리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들으신 문장에서 which는 앞문장 전체 Sally was late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도록 활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먼저 문장 두 개를 들어보시죠.
Morgan found a new job. That is lucky.
모건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which를 써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organ found a new job, which is lucky.
모건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이처럼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말하기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글쓰기에서 이런 용법은 진술이 쉬어감을 나타내는 쉼표 뒤에 나옵니다.
Max isn't home yet, which worries me.
Max isn't home yet. 쉼표, which worries me. 그것이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에 which를 사용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의 용법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